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군의 철수 이후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5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시리아 내전과 유혈 사태를 끝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 1차 철수 병력이 어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러시아에 귀환했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오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인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숙소인 호텔 내 금지된 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평양국제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원비어 씨 외에도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이며 미국 국적의 김동철 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미니 슈퍼화요일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했으며 미주리 주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 주에서는 주지사인 존 케이식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 주는 물론 어제 예비선거가 실시된 5개 주 가운데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한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클린턴 후보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4개 주에서 승리한 가운데 미주리 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지중해를 통한 그리스로의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합의안이 승인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28개국 정상들은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합의된 유럽연합과 터키 간 잠정협정은 그리스가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럽연합은 사전 검색을 통과한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로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터키는 그 대가로 유럽연합 가입 승인 등 유럽으로부터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각종 합의 과정에 회원국 모두가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전체 협상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현재 발칸 경로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만 8,500여 명의 이민자들이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 부근 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또 그리스 북부 지역에 발이 묶였던 1,500여 명의 이민자들은 최근 마케도니아 국경을 무단으로 넘으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습니다. 벨기에 경찰이 수도 브뤼셀에서 어제 대테러 기습 작전을 벌여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경찰이 공동으로 펼친 이번 작전 과정에서 벨기에 경찰관 3명과 프랑스 경찰관 1명이 부상했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용의자가 더 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은 가운데 경찰은 저녁 늦게까지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벨기에 보안군은 지난해 11월 130명의 사망자를 낸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직후 용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오늘 승객들이 가득 찬 버스에서 폭탄이 터져 1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페샤와르시 당국자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정부 관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탄이 버스 좌석 아래 숨겨져 있었으며 이를 폭발시키는데 시한장치가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텔레비전 방송에는 완전히 부서진 모습의 버스 모습이 방영돼 폭발 당시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제재 외교를 펼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실시 중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은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연습도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의 유력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생의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밤에 평안남북도에는 비, 산간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가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들과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연합 그리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물질 관리와 핵테러 방지, 핵시설 방호 등 핵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안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또다시 추가 도발을 예고한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의 안팎에서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보리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참가국 정상들과의 별도 회동에서도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동을 가질 계획이며 해당 국들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 회동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북핵 문제 핵심 관련국 정상들과의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곤 교수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다자 간의 비확산에 관한 협력은 물론이고 눈앞에 닥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중, 한중일 또는 한미, 한중 간에 좀 더 진전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깊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한중 정상 간 만남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에선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 문제도 관심사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린 뒤 서울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각각 2차와 3차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 핵안보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강요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분야 협력 증진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 지은 뒤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와 경제, 문화, 지구촌 현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합니다. 또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결의 2270호에 충실하고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변화의 길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무리하게 도발을 일삼고 국제사회 우려에 반하는 행동을 고집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 이전에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래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대북 제재가 앞으로 북한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14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수입 여건을 일부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 등이 더 신중해졌다는 징후들이 이미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제재가 이미 북한에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재의 효과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추가 제재가 담긴 행정명령의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지도부에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결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북한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 식량 배급량이 최소 수준이라며 특히 지금은 지난 가을 수확한 쌀이 거의 바닥나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킹 특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의 재개도 촉구했지만 현재 동북아의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 재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엄격하고 진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추거홍 주한중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서울의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긴 데 따라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해왔고 결의안을 위반한 이상 북한도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사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북핵 문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급변 사태 때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연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는 이번 훈련에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4일 미군과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인근 기지에서 유사시 북한의 화학무기를 확보하는 실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군 100명과 미군 600명 등 700명이 18일 동안 28차례 훈련을 실시한다며 다양한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사시 북한에 진입해 숨겨진 화학무기 시설을 찾아 표본을 채취하고 내용물을 식별하는 연습에서부터 이를 안전하게 통제하는 훈련들이 매우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위해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 기지에서 파견된 조나단 오코넬 중위는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코넬 중위는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훈련 장소에서 도보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북한의 여러 화학무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은 대북 정보를 토대로 낡은 건물에 북한과 비슷한 화학무기 시설들을 설치하고 미 2사단 화학부대 특수요원들이 노트북과 카메라, 유리 보관함, 스캐너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부대는 2사단 산하 23화학대대로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철수했지만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높아지면서 2013년 9년 만에 재배치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3화학부대가 해외 주둔 미군 부대 가운데 화학무기 대응을 포괄적으로 전담하는 유일한 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경작용제와 수포, 혈액, 질식작용제 등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화학무기 재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군이 관련 방어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조약 가입국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대응에 대해 당시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과 장시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월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25개 종류의 화학무기 최대 5,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군 2사단 23화학대대장인 애덤 힐브로 중령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유사시 부대원들이 북한의 화학무기 시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시설에 무엇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북한의 시설 사진들을 훈련에 적용해 맞춤형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브로 중령은 특히 유사시 북한에서 발견해 확보한 생화학무기 표본들은 앞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 측근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무기는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인명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시리아 정권이 내전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적어도 천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한 연합훈련이 방어적 훈련이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북한이 한국에 자폭 공격을 가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훈련도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현재 미군 17,000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정부가 북한이 자국 내 탄약 공장을 건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탄약 공장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미비아에서 발행되는 나미비안 신문은 네툰보 난디 다이드와 나미비아 외교부총리가 북한이 지은 탄약 공장이 나미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난디 다이와 부총리는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난디 다이와 부총리는 나미비아 정부가 잘못된 일에 관여한 바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요청한 물음에 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엔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군수업체가 나미비아에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제재를 심각하게 어긴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나미비아 윈드힉 지역의 레오파드 계곡에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탄약 공장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또 나미비아에서 군사학교나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 건설에도 관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유엔은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을 수출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유엔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난디 다이드와 나미비아 부총리는 탄약 공장을 북한인들이 지은 것이 맞지만 이 사업은 북한이 관여한 다른 나미비아 내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나미비아 정부가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약 공장을 비롯해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고 탄약 공장에서 나오는 총탄은 나미비아에서만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디 다이와 부총리는 또 북한이 오래전부터 나미비아를 도왔다며 유엔 제재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막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디 다이와 외교부 총리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 나미비아에 북한이 건설한 탄약 공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정부는 핵 위협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도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핵탄두 폭발 실험과 탄도로켓 발사 시험을 빠른 시일 내 단행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provocative actions and rhetoric that aggravate tensions and instead focus on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이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군수 공장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기만 행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 앞에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새 대북 제재가 국제 의무와 약속을 무시하는 북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결의를 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린다 해도 여전히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xed missile technology, even if it's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일조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 2094호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달 쏘아올린 광명성 4호가 안정각도를 유지하는 등 위성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관측에 대한 반응입니다. 앞서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지난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위성 하단이 줄곧 지구를 향한 채 궤도를 돌고 있다며 지구 관측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우주 개발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제재 위반이며 특히 핵실험과 같은 맥락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분명한 위협이라는 게 북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부형욱 박사로부터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위협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발언의 강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먼저 3월 3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신형 방사포 300mm 방사포죠. 이거 시험 사격을 참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3월 9일에는 핵탄두를 경량화해서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1일에는 이어서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4차 핵실험 한 지가 두 달이 지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 지가 한 달이 지나고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점점 핵 위협의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제 위원장의 이런 행태에는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요인인데 뭐 지금 처음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키리졸브 연습과 작게 5015를 처음 적용하는 키리졸브 연습이죠. 이번에 2016년에.
네.
그리고 독수리 훈련이 지금 그 실시되고 있습니다. 키리졸브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독수리 훈련은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데 이 연습과 훈련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에 가장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한국의 안보 공약을 확실히 보여주고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이 B-52, B-2 이런 전략 폭격기를 전개를 하고 노스캐롤라이나 핵잠수함 그리고 스테니스 항공모함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죠 F-22까지 전략 무기를 총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무기를 총 출동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군 수뇌부 김정을 포함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에 물러서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지금 이런 군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 2270이 발효가 됐는데
네.
이것은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도 반발하는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 대한 압박과 비군사적인 국제적인 제재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뒷걸음치지 않고 강하게 받아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좀 어떤 위기감에 대한 반작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경량화 등 이런 그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김정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지금 그 재진입체가 완성됐다, 소형화가 완성됐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얘기를 다 했지만
네.
지금 최근 미국의 그 분석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증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핵무기를 탄두를 소형화해서 장착하고 그것이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내로 진입하면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타지 않고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재진입에 성공하는 그런 기술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한국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좀 낮은 고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고도의 기술은 사실상 한국을 목표로 한 그 상황에서는 좀 그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한국의 국방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핵탄두의 실전 배치는 아직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의 최근에 이런 행보는 중국을 포함해서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김 위원장도 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 텐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핵 위협을 이렇게 계속 고조시키면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사드 배치가 다시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맞을 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시간을 핵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판단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제로 감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뜻밖에도 대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뭐 혹시나 있는 건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것에 부작용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국제 제재가 더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너무나 북한으로서는 선택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지금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전략적 패착이라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너무 오버했다 이런 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또 다시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북한으로서는 선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그 내부에서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이나 연습에 대응해서 좀 소심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뭐 이런 것, 사이버 공격 이런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라고 평가할 수 있고, 대화 국면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수개월 내에 대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잇단 핵 위협 발언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부형욱 박사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이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랭글 의원은 최근 북한이 뉴욕 맨해튼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참전용사 출신으로서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인들은 60년 넘게 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감내했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이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북한이 핵공격을 위협한 맨해튼이 지역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케이트 길모 유엔인권 최고 부대표가 밝혔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31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자이드 아루세인 유엔인권 최고 대표를 대신해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High Commissioner remains convinced that this would be an essential step given the persistent.
자이드 유엔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4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자의적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도 중대한 인권 문제 하나라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노령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만성적인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개혁에 나서도록 고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공개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고 길모 부대표는 강조했습니다.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led to heightened tensions.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당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 상황은 그만큼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과 관련 국가들이 인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과 영내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앞서 14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고위급 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선택적으로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대사는 길모 부대표의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일반 토론에 참석해 미국과 일본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인권이사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회의만 거부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It is incomprehensible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continues to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영국 대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31차 이사회에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는 지난해 서울에 설치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기록함으로써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가나와 슬로베니아, 그루지아,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몬테네그로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억류종인 미국인 대학생에게 국가 전복 음모를 적용해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는 대학생의 장난기 어린 실수에 15년 형을 선고한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최고재판소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노동 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외신들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원비어 씨가 관광 명목으로 북한에 입국해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인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숙소인 호텔 내 금지된 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평양국제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원비어 씨에 대한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민감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을 관광하는 미국 민간인들을 억류해 종종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원비어 씨 외에 한국계 캐나다인인 이면수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 미국 국적의 김동철 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학생의 장난기 어린 행동을 한 원비어 씨에게 북한 당국이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원비어 씨가 인정한 실수는 대부분 나라들이 경범죄로 다룬다며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비어 씨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비형 간염 치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방북했습니다. 지원 물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비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선 준비 작업을 위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최근 웹사이트에 하이디 린튼 대표와 비형 간염 전문가, 병원 개보수 전문가 등 10여 명이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방북 기간 중 개성과 평양에 있는 제2간염 전문 병원을 개조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등 간염 치료 사업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보낸 지원 물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5월로 예정된 수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늦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항바이러스 비형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방북해 북한 보건성과 비형 간염 치료 사업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비형 간염 환자 384명을 진찰했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주민의 15% 이상이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의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올해는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더욱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시설들에 수도를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공사는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과 협력해 우물을 판 뒤 물탱크와 태양열 집열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 내 약 13개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며 올해는 적어도 3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5월 또다시 방북해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의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모여 공부하는 여대생들이 있습니다.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여대생 통일연구학회 회원들을 박은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대생 통일연구학회 유니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대 3학년 박채원입니다.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의 한 강의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여대생 통일연구학회의 4기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학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여대생 통일연구학회를 만든 3학년 박채원 학생은 생활 속 북한 알기라는 강좌를 듣고 나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통일 공감대를 주도하기 위해 이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통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 중 한 명이어서 통일에 관심이 생겼을 때 어디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되게 찾아다녔던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이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념의 대립이나 아니면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좀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제공해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통일 세대이고 또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 무엇인지, 통일이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좀 쉽고 편하게 통일에 대해서 마음껏 말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학회를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대생 통일연구학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을 듣는 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해 1년 동안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군사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외교 국제정치적으로는 어떤 한반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상반기 통일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일반 대학생들이 통일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통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잘 알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뛰는 역할을 이제 2학기에 하게 되는 거고요.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민 학생은 학회의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야기한 다양한 내용 중에 특히 최근에 진행했던 미디어에 노출된 탈북 여성들에 관한 토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어떤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탈북자분들과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약간 지금 현재 나오는 북한 관련 방송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그거를 주제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나 어떤 뭐 비판점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여대생 통일연구학회다 보니까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패널에 대한 뭐랄까 그런 젠더적 관점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성학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취약성이 많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여성 패널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MC가 약간 무시하는 투로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말하는 그런 주제들은 뭐라 해야 될까 가볍게 취급되는 데 반해서 남성 패널들이 하는 말투는 되게 믿을만하고 신뢰적이게 들리는 그런 이미지? 그런 걸 되게 비판하고 저희끼리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논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동국대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문수영 학생은 올해 입학한 1학년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참여하다가 최근에 정식 학회원이 됐습니다.
탈북민을 만나보는 게 사실 제 바램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많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많이 보여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또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했었던 게 가장 보람찼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1시간 진행 이후에 저희끼리 친목 도모의 시간을 잠깐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새로 합류하게 된 신입 학교원들 중에도 1학년 학생들이 많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양희주 학생은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여러 강의를 듣고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약간 분단 비용 때문에 통일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약간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싶고 정치나 사회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요즘 사드 배치나 그 개성공단 폐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숙명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주 학생 역시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여대생 통일연구학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제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북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학과에 재학 중인데 그래서 뭐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그런 자유와 인권을 핍박받으면서 사는 그런 북한 주민분도 계시고
여대생 통일연구학회는 학기별로 진행하는데요. 4기 여대생 통일연구학회는 17일 군사와 안보에 관한 강의로 시작해 오는 5월 말 이번 학기 정기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조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한다. 이런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발표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시아의 22개 나라 국민 소득을 분석한 것인데요. 한국은 싱가포르와 일본과 함께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전체의 40%가 넘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45%에 달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5%라는 것, 그러니까 나머지 55%가 국민 90%의 총소득이라는 의미인데 편중이 정말 심한 편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소득 상위 계층이 존재는 하지만 이 한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고 또 그 상승률이 눈에 띌 만큼 가파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45%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 다음 나라는 싱가포르로 42%고요. 일본이 41, 뉴질랜드가 32, 호주가 31, 말레이시아가 2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상위 소득자들의 점유율 상승폭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시아 국가에서도 압도적이다.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시아에서 심하고 급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한국 소득 상위 10%의 전체 소득 점유율은 29%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소득 점유율은 4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년 사이에 16%포인트가 더 오른 것인데요. 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은 1,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증가폭 정말 놀랄만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위 1%의 소득은요. 전체 소득의 12%를 차지하고 있어서 14%로 나타난 싱가포르가 1위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그 증가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욱 빨리 크게 부자가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IMF의 이런 그 아시아의 불평등 보고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석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진 것을 이 소득 불평등의 그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것. 급속한 고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큰 것, 또 직업과 관련된 성차별 때문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적인 그 분석도 나왔는데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불평등은 심해졌지만 1990년을 전후로 한 초고속 성장에 힘입어서 90년부터 2010년까지 하루 소득이 $1.25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55%에서 21%로 크게 줄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오늘은 한국 전역의 33개 대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시위는 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 중학동 일본 대사관에서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 몇 개 도시에서 공동 연대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적은 있지만 한국 전역의 그 대학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네.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 1222번째 시위가 열린 오늘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이후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영하의 날씨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켰던 대학생들이 수업 중인 대학교 안에서 수요 시위에 참여를 한 겁니다.
이 보도사진을 보니까요. 이 대학생들이 소녀상처럼 흰 조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었던데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상징하는 노란 나비색 상의를 입은 그 대학생들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소녀상 차림으로 수요 시위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소녀상 곁을 지켰던 대학생들이 스스로 소녀상이 돼서 학교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학교도 있었는데요. 대학생들은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홍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화 나비 네트워크 참여 대학생들인데요.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 마라톤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볼 텐데요. 서울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떼 이야기. 앞서서도 언젠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황이 심각해졌나 보군요. 멧돼지 포획단이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참 다양한 도시입니다.
네.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그 미래 사회 한가운데에 있는 그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주택가를 헤매는 멧돼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멧돼지가 출몰한 서울 북한산 인근 지역, 이 멧돼지를 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함께 손을 잡고 멧돼지는 산으로라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멧돼지를 산으로 쫓아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가능하면 멧돼지를 원래 생활하던 산으로 돌려보내고요. 만약에 개체수가 더 늘어나서 주민 피해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멧돼지가 주택가에 나타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멧돼지의 활동 흔적, 이동 경로, 개체수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멧돼지 생태 지도도 만들고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인간과 멧돼지가 자연의 일원으로 공존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 깊은 산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또 어려운 점도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의 북한산 국립공원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시내 중심 6개 자치구가 같이 걸쳐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서울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현한 것이 무려 155차례였습니다. 그중에서 90% 가까이가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적극적으로 좀 멧돼지를 잡아달라. 이렇게 민원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멧돼지 기동 포획단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한 120마리 정도의 멧돼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적극적인 관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배가 고픈 멧돼지들이 주민들이 내놓는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서 주택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쓰레기를 처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산 속에 도토리가 있는데 등산객들이 좀 주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그 도토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도토리 주워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늘어나는 멧돼지는요. 주요 서식지와 이동 경로에 포획장, 포획 틀을 설치해서 사전에 포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에는 기동 포획단이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돕는다고 하고요. 서울시와 환경부가 함께 운영하는 기동 포획단은 올해 안으로 멧돼지 50마리를 사로잡아서 멧돼지 출현 건수를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포한 멧돼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을 보내서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인간과 인공지능이 겨루는 바둑 대결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인간지능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국의 결과를 두고 사람들은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B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